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11장.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는 베다니 마을 사람이었는데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여자이다. 병으로 누워있는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에는 12시간 동안 해가 있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빛이 있어서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에게 빛이 없으므로 넘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병도 낫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나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그에게 가자. 그때의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거리에 있었다. 나사로의 일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나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제 오빠도 다시 살아 일어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께서는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한 뒤에 돌아가 동생 마리아에게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여기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재빨리 일어나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그때까지 마르다가 당신을 맞이했던 곳에 계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며 같이 집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마리아가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리아가 울려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그 여자를 뒤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보시오.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없었겠는가?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마음이 드셨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 그것은 동굴인데 큰 돌이 무덤어기를 막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라. 죽은 사람의 누인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오빠가 거기 있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 지금쯤은 냄새가 지독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다. 죽은 사람이 나왔다. 그의 손과 발은 좁고 긴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도 천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의회를 불러모으고 말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 그가 계속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성전과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 것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야바라고 하는 그의 대제사장이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온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는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월절에 앞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들에 서서 서로에게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소?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자기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두고 있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사야서 제46장. 벨신이 고꾸라졌고 느부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떼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인생을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로 비유하는 일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다라면 인생은 작은 배 한 척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해를 유쾌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생각하면서 생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도 하나의 피조된 존재로 절대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시인하고 그 섭리에 순응할 때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도 하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왔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시점에서도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 공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가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함께할 때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또한 주님에게서 배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항해를 하려고 하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바라는 사람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크게, 믿음이 적으면 적게 하고 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신앙 없는 일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과 믿음이 없는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매사에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쉽게 적응하고 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사람은 매사에 의욕도 없고 도전도 참여도 없으니 성공할 일도 적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나 적극적이며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또 파도가 친다고 할지라도 항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만이 승리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하고 선명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만 찍는다면 자동차로든지 또 어떤 수단으로든지 잘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다는 그 속이 매우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서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 파선하거나 항해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정밀한 항해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항로에는 인생 항로를 위한 지도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선명하고 확실한 인생 항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는 대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유쾌한 인생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성경만큼이나 사람의 구조와 그리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표를 제시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 지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성경만이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좌초되지 않을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좋은 항해도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착한 양심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배의 나침판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망망한 대에서 나침판이 없으면 배는 방향감각을 잃고 방향을 바로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파선을 하거나 순항을 한다 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고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젊은 요셉이 종으로 잡혀가서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보면서 보디발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처절한 박해를 참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것은 양심의 지시를 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 양심을 잃은 사람들의 참담한 파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1년에 대제사장만이 한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감사할 이유인 겁니다. 양심이 기능을 상실하거나 더러워지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모든 결함을 극복하여 주시고 안전한 항해를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출발에서 마무리를 모르는 우리 사람들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큼이나 사람의 삶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지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제자들의 아우성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6절입니다. 험난한 항해를 무사히 이끌어주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잔잔할 수 있는가, 파도를 잔잔할 수 있는가, 바람을 멈출 수 있는가 당시에 놀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광풍이 극심한 세상 풍파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항해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당신의 배의 선장으로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거친 항해와 같은 인생 그리고 끝을 볼 수 없는 캄캄함 속에서도 언제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최종적인 승리의 목적지로 이끄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우리 세대는 역사상 유례 없이 무언가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찾을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이 있을까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한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것은 잠시 피었다 시드는 꽃처럼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맙니다. 세계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만큼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박탈당하고 금지당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한 목적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주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어가는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하필이면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아니면, 곧 나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안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